상황이다 보니, 그러니까 앞에 있는 사역자가, 목회자가, 교육자가 주변 사람들로 하여금 설교한 그 내용이, 말한 그 내용이 신학적으로 문제가 있고 틀렸다고 많은 또 유능한 사람들이 말을 하기 시작하니까 그 밑에 딸려있는 많은 성도들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럴 것이 앞에 있는 목사가 계속 성도를 양육하고 돕고 있는데 누군가가 유능한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계속 앞에 있는 리더가 틀렸다가 말을 하니 아래에 있는 성도들은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죠. 흔들리는 그 상황에서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도된 것을 변호하면서 본인이 증거했던 복음이 옳은 복음임을 전달을 하면서 개인의 사도권을 변호도 하면서 고린도 교회를 좀 단단하게 세우고자 주신 말씀이 이 배경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린도후서가 13장의 마지막 장인데요. 뭐 12장 같은 경우는 본인의 간증도 하죠. 본인의 본 환상도 간증도 하고 또 고린도 교회를 염려하면서 뭐 사무적으로 교회를 어떻게 돌봐야 될지를 언급도 하고 그다음에 13장에서는 인사말을 하면서 끝나는 그런 장면이고 11장에서는 거짓 사도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나를 세우고 복음을 변호하면서 그들의 틀린 점들을 지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교회가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야 될 곳이 맞지만 다른 복음이 복음이 되거나 아니면 진정한 복음을 빛나라는 자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그냥 그것을 주의 사랑이라고 말을 하면서 참거나 그것을 그렇게 수긍하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 복음을 온전히 파수하고 이 복음을 온전히 지켜내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맹렬하게 이 복음을 전달을 하면서 이 복음이 맞음을 전달하는 장면들을 곳곳에서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간혹 교회에서 그런 일이 있잖아요. 어떤 일 저런 일이 있으면 교회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뭐 그런 말들도 있을 수 있고 또 어떻게 교회가 그렇게 행동할 수 있냐라고 말할 수 있지만 교회가 모든 것을 다 사실은 인정하고 용납하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복음에 대해서 복음을 흐리거나 복음의 진리의 기준들을 이것을 송두리째 빼버리려고 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회는 복음을 보호하고 파수하고 이 복음을 유지할 필요가 있어요. 그게 교회가 기본적인 기능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역시나 똑같이 자신의 복음이 전달했던 복음이 얼마나 위대한 것이고 또 거짓 복음을 가지고 일어난 사람들이 오히려 진짜 복음을 아니라고 막 밀어내고 있는 상황에서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그들이 무엇이 틀렸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성도들이 흔들리지 말아야 될 것을 말하고 있는 내용이 11장의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배경을 좀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인도 사역을 통해서 여러분 보셨겠지만 각 대륙마다 이렇게 다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지금 중남미에서는 뭐 그런 이미 많이 응답들이 났고 아시아에서 처음 있는 두란노 대회죠. 그런데 다른 나라보다 좀 더 뭔가 누추한 것 같고 아시아에 있는 분들이 뭔가 더 형편이 더 어려운 것 같고 그리고 뭐 이렇게 옷 색깔도 중남에 비해서 좀 이렇게 손쓰는 것 같고 뭔가가 더 약한 것 같고 그런 모습인데 사실 연말에 다다라서 있는 마지막 사역이었지만 사역을 돌아다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아시아를 거니는 이 사역들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시는지를 우리 그 사역팀의 발자취를 통해서 이렇게 가늠할 수가 있고 좀 이렇게 엿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참 감사하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1년 내내 있을 수가 있을까? 그렇죠? 물론 아프리카는 좀 더 정비를 해야 되고 그런 부분도 있지만 또 자유롭게 자발적으로 돌아가고 있는 중남미를 비롯해서 또 아시아에 이제 막 복음을 전달하기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형편 속에서 모인 그 사람들이 또 모여보니 보아 같은 사람들이 역시 그리스도를 향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든 사람들이 얼마나 현장에 예비되어 있는가를 또 발견하는 중요한 사역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은 아시아에 제일 많은 인구가 있잖아요. 인도랄지 중국이랄지 파키스탄이랄지 뭐 일본이랄지 인구만 하더라도 벌써 이 자체만 모아도 거의 30, 뭐 7, 8억 가는 아시아권에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보게 되면 아시아가 얼마나 큰지도 알 수 있고 또 아프리카가 또 이 복음과 또 유럽의 이 복음들이 올 한 해 전달되어지고 두드러졌음을 보면서 하나님께 이 모든 것들을 영광을 드릴 일이 저희 교회에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한 일이고 오늘 본문 말씀을 좀 보면서 4절 말씀까지 본문 이해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좀 용납해라. 뭐와 똑같으냐면 목회자로서 1년을 이제 사역을 쭉 하다 보면은 느끼는 느낌이 교회에 많은 일이 있잖아요. 아, 내가 참 부족하구나. 이런 부분을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들한테 내 부족한 걸 좀 용납해라. 내가 사도 될 사람은 정말 아닌데 사도가 됐지 않니? 너희가 이걸 정말 인정하고 지금 이것을 좀 인정했다고 내가 부족한 점들을 좀 용서해다오. 그런 차원의 목회적인 측면에서 인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2절 말씀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놓으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의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니까 중매자가 바울이 스스로가 중매자라고 자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결한 신부와 정결한 남편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려고 중매자가 막 애를 타는 거예요. 왜? 이 둘이 만나면 너무 좋을 것 같고 너무 행복할 것 같은 거죠, 이렇게. 근데 이 신부된 주의 백성들이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흔들리는 거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뱀이 간계로 하와를 미혹해서 쓰러뜨렸다는 것을 바울은 알고 있는 거죠. 고린도교도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그들에게도 창세기가 있음을 알 수 있는 것이고 그들도 이 사실을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를 알고 있다는 얘기는 인간의 모든 죄가 거기서부터 시작됐다는 것도 알고 있는 거예요. 어쨌든 그 가운데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하면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느라.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하면서 떠나서 부패할까 바울은 두려워한다는 말을 하면서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좀 아우르고 있습니다. 사절 말씀 보니까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지금 다른 예수가 전파되고 있는 거야. 계속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내가 복음을 전할 때는 그렇게 귀를 막고 안 들린다고 말을 하고 그게 뭐냐고 말을 하고 여러 가지 말을 막 하는데 다른 복음을 전달되니까 너무 쉽게 거기에 넘어가는 거야. 이런 장면들은 교회에서 흔히 보는 거야. 1년 내내 보는 장면이야. 앞으로 계속 보게 될 장면이야. 아, 사도 바울도 이해가 가요. 사도 바울이 막 사역만 하고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교회를 돌보면서 교회가 어떤지를 계속 한 교회를 좀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생각을 잘해.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이 지역, 저 지역 다니면서 막순회 사역을 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의 관심은 교회였어요, 계속. 그리스도를 전해서 에베소 교회를 세우고 빌립보 교회를 세우고 또 여러 가지 갈라디아 교회를 세우고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계속 가서 뭘 했냐? 교회 세우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 교인들이 이 복음 받을 때 감사하고 좋아했는데 어느 순간에 삽시간에 어느 순간 어느 일 때문에 순간 무너지는 거예요. 순간 무너졌는데 그리스도를 향하지 않고 계속 안 믿는 자처럼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 부분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을 전달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느낍니다. 모든 나라, 모든 교회들이 사실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전달하는데 능숙하지 않아요. 아니, 어떤 목회자가 강단에 서가지고 성경을 들고 다른 얘기하고 싶겠어요? 그렇잖아요. 신학교 들어갈 때 많은 믿음의 고백이 있었을 것이고, 내적 부르심과 외적 부르심, 내적 소명과 외적 소명을 가지고 목회계를 가고 선교사계를 가고 가면서 어떻게 성경 말씀을 삼아지 않았겠어요? 어느 순간에 보니 이 성경을 들고 계속 모세 얘기를 하고 요셉 얘기를 하고 또 바울 얘기를 하고 아브람 얘기를 하고 다윈 얘기를 하고 다니엘 얘기를 하지만 그 모든 얘기들이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성경을 들고 성경 이야기를 하는데 복음을 못 전하는 거예요. 이런 교회를 한두 군데를 본 게 아닙니다. 그냥 유튜브에 들어가서 유명한 게 설교를 딱 들어보면은 유명하다고 평가가 나였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향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 설교를 한번 딱 들어보게 되면 제목부터가 딱 벌써 보면은 느낌이 막 기도가 되는 거죠. 막상 말씀 전하는 걸 끝까지 한번 용기내서 참아서 쭉 들어보게 되면 복음을 활용한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 실제 이 복음이 목적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목적이 아니라 이 복음과 그리스도를 활용해서 그 무엇 원하는 것들을 얻고자 위하며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던 서밋, 우리가 알고 있던 엘리트, 우리가 알고 있던 이 모든 것들 사실은 교회가 자기 개발을 딱 잡고서 시작하게 되면 성도들을 아우르고 그들을 이끌 만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새끼들을 엘리트를 키웁시다. 누가 어느 부모가 반대해요? 여러분 자녀들을 서밋을 만듭시다. 누가 이걸 반대를 해요? 근데 그게 목표가 되어가지고 이들을 위해서 투자를 많이 하고 장학제도를 많이 하고 여러 가지 중요한 분들을 많이 세워서 막 후원을 만들고 별 모임을 다 하는데 실제 그 애들에게 이 복음이 강화되고 있고 복음이 계속 가득해지고 있냐? 그렇지 않아요. 복음의 계시보다는 이 아이들을 어느 시스템이나 훈련 과정에 넣어서 막 돌리면 잘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을 봐도 그리스도를 목적 삼지 않고 그리스도를 도구 삼아서 이게 번영신학의 시작이에요. 번영신학이 뭐냐면 내가 이것을 믿는데 믿는 이것을 통해서 내 생활에 큰 도움이 되는 거예요. 물론 성경에 그런 내용이 많이 나와 있어요. 여호와를 믿음으로 복이 임하고 복이 임하여서 그의 어떤 동물들이 더해지고 욥이 어려움을 당하였지만 욥이 하나님이 회복하게 하니 그 이후에 더 많은 자녀를 얻게 하고 더 많은 동물을 얻게 하고 이런 장면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가나안을 향하는 그 발걸음 가운데 구름기둥 불기둥 함께 했으면서 그들이 굶지 않도록 메추라기와 만나를 함께 했다. 이런 장면들이 너무 많이 나왔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해서 그들을 축복해서 그가 노예지만 주인이 그를 보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이런 장면들이 성경에 무수히 많아요. 근데 그 내용들이 기록하고자 하는 방향이 뭐냔 말이야. 그렇죠? 그 내용을 못 읽으면 이거는 게시된 거 이전에 글을 읽을 때 독서력이 부족한 거예요. 쉽게는, 작게는. 왜냐면 그 내용이 그 내용이냔 말이야. 많이 말씀드리잖아요. 손가락 가지고 이렇게 달을 보라고 말을 했을 때 달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손가락을 보면 안 되잖아요. 손가락이 모세고 손가락이 요셉이고 손가락이 다니엘인 거예요. 그렇죠? 이 내용이 가리키는 것은 가리키는 저 달을 봐야 되는 거잖아요. 저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손가락을 가리키는 목적인 거예요. 그 목적을 봐야지 왜 손가락을 보냐고요. 그런 것처럼 성경을 대하면서도 그렇다는 장면들을 많이 보게 되어지고 어제 말씀 주시면서도 그리스도를 목적 삼지 않고 그리스도를 도구하는 부분들 그 부분들이 다른 게 교회 말할 필요 없이 실제 우리가 그럴 수 있다 이거죠. 많은 응답 뭐 유익만을 쫓고 있지만 사실은 모양은 다르지만 어떤 면에서는 똑같은 내면을 가지고 당대 세계복음회계를 가고 있지 않냐. 끊임없이 모든 것을 얻어내고 끊임없이 계속 뭔가를 얻어내고자 하는 거죠. 주변에 뭐 어제도 어떤 뭐 갖고 온 지인들을 만나면서 쭉 들어보면은 다 그런 얘기들이에요. 그 교단이 추구하는 모든 부분들 아이들 성공 연결되어 있으니까 부모들은 무조건 거기에 또 투자해야 되고 뭘 이런 부분들이죠. 그걸 쭉 보면서 그렇지. 우리 피니셔를 생각을 잠깐 해봤어요. 아이들 유익하게 하려고 거기 갔단 말이에요 지금요. 아이들 유익하게 하려고 그 먼 곳에 가서 새엄마가 특별한 보호막도 없이 거기 가서 그렇게 하냔 말이에요. 그렇죠? 어느 연수를 간 거냔 말이에요. 그렇지 않잖아요. 이제 고작 1부터 10까지 쓰는 장면이 나와가지고 웃고 그랬지만 우리가 그걸 그리스도를 도구 삼아서 우리가 이렇게 하니까 아이들 성공시켜주세요. 그거 아니잖아요 지금요. 그렇죠? 그리스도를 도구와 삼는 것은 신앙이 오늘 말씀처럼 부패하는 거예요. 부패. 그렇죠? 뭔가가 썩기 시작하는 거예요. 썩은 것들은 삽시간에 썩어버리는 거예요. 삽시간에 상해버리고 삽시간에 못 먹는 걸로 바뀌어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리스도를 향하는 이 마음이 계속 그 삶 속에서 그리스도에게 드리려고 하는 그 어떤 바울의 중매자의 그 중심이 계속 진실함과 깨끗함으로 살아가기 원하는데 다른 복음을 듣고 삽시간에 신앙이 오염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활용해서 무엇을 얻고자 하고 인생의 큰 부귀영화를 얻고자 하고 삶의 유익을 얻는 것은 좋은 방향이 아닙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아플 때 제 도우심이 왜 안 필요해요? 그렇잖아요. 윤전사님은 목이 많이 아프신데 아니 그냥 아픈 것도 기도 못하냔 말이야. 우리 교회 중에 질병 걸린 분이 많은데 그걸 두고 기도하는 것이 번영신앙이냐면 그거 아닙니다. 충분히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를 믿는 그 목적 자체가 그런 것이라면 한평생 그렇게 행하고 있다면 그건 부패하는 거야. 그거는 세속화되는 거야. 세속화되는 것이고 복음적인 신앙을 세속한적인 신앙으로 바꿔버리는 이런 경우 당대 세계복음화는 이거하고 전면전으로 싸우고 있는 거 어떤 면에서는요. 우리가 올 신년 예배 드릴 때 97만 원 가지고 출발했다는 말씀을 우리 금요 예배 때 또 말씀 한번 확인 한번 했잖아요. 97만 원 가지고 100만 원이라고 치고 지금 시점에서 한 7억을 가까이 썼단 말이죠. 그건 700배야, 700배. 30배, 60배, 100배가 아니라 700배라니까 예를 들면. 우리는 받는 축복에 대해서 30배, 60배, 100배를 말을 하지 우리가 헌신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게 없잖아요. 이런 생활 속에서 어려운 생활 속에서 대출도 하시고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속에서 헌신도 하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냥 이 돈이 이 경제가 뚝 떨어진단 말이에요. 뚝 떨어진 거 아닙니다. 성도들이 그렇게 쌓아낸 거예요. 이렇게. 그렇죠? 그리스도께 향하려고 애를 쓰는 가운데 3천원, 2천원 도네이션 모은 그 돈 가지고 저렇게 피니시가 외국 나가서 사역자들을 불러 모으고 그들과 함께 한나라 살린 일에 저렇게 쓰임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 혹 엘살바도라가 떠나온 다음에 이 복음을 다 잊어버린다 하더라도 우리는 우리가 해야 역할을 하는 거죠. 계속 이렇게. 그렇죠? 그리스도를 도구하는 것은 우리가 쭉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한 모습이 아닌 것이죠. 두 번째는 그리스도를 목적 삼지 않고 자신을 보는 경우예요. 어떤 경우냐면 우리가 많이 보고 있는 모습인데 어마어마한 일을 하다 보니까 내가 너무 작아 보이는 거죠. 저 또한 그럴 때가 있어요. 아 이거 언제까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이게. 그럴 때가 왜 없겠습니까? 뭐 조목사 없겠습니까? 뭐 없다고 말씀하시겠지만 없겠습니까? 그럼 완벽해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내가 볼 땐 너무 말도 안 되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이 일이 너무 놀라워서 그냥 확신 가지고 가는 것이지 실제 이것을 보고 가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하셨 때문에 그리스도를 향하는 마음 가지고 가는 것이지 그러니까 이 일을 보는 것이지 우리가 매 순간 갈 때마다 매 순간 일을 할 때마다 연약함이 왜 안 보입니까? 그렇잖아요. 부족함이 많이 보이고 가까이 가면 갈수록 내가 더 더러워 보이고 이 일을 섬기면 섬길수록 이게 되겠나 싶기도 하고 그러면 더욱 향하면 되는데 자꾸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 성도들이 실제 있습니다. 성도만 있겠습니까? 전국 교회에 그런 분들이 마음이 뭔가 이렇게 향하고 싶지만 뭔가가 내 부족하면 너무 많이 보여서 펴내고 있지 않지만 주저앉거나 주저앉고 싶거나 피곤해 지친 분들이 왜 없겠냐 말이야.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를 도구와 삼는 것만큼 나쁜 것이 뭐냐면 계속 이 일을 하면서 우리 형편과 사정과 개인을 보는 거예요. 이거는 현실을 무시하라가 아니라 거기에 빠져가지고 그리스도를 향하는 발걸음이 주춤하는 것이죠. 자라가면 되는데 자꾸 주저앉는 거예요. 역사를 보면서 중남미가 이렇게 했대. 야 아멘 역시 하나님 그래야 되는데 나는 뭐지 이렇게 되는 거죠. 누가 나는 뭐냐라고 묻도록 만들었냐면 누가 그렇게 요구했냔 말이야. 야 이렇게 일하는데 너 뭐해? 그건 개인적으로 깨달을 수가 있어요. 아, 난 뭐하지? 그렇지 저렇게 해야지. 그게 방향이지. 왜 그걸 보고 자꾸 주저앉냔 말이야. 자꾸 사람을 비교하고 쟤보다 내가 못하다고 생각하는 게 뭐 열등감이잖아요. 그렇죠?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이 내가 낮은 거예요. 이 겸손한 게 아니에요. 낮은 거예요. 낮으니까 세상의 말들과 세상의 눈들과 이런 것들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오는데 이걸 막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저앉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낮은 자세를 가진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계속 이거는 큰 병이면 신앙적으로는 계속 막이라는 놈이 야, 니까지 가진 게 송사하고 정죄하고 계속 고발을 하니까 스스로가 무너지는 거예요. 스스로에게 무너지는 이 모습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부패하는 거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계속 향하는 것이 맞는 것이 왜? 하나님만 하는 거잖아요. 한두 명의 사람이 하는 것이면 능력을 비교해야죠. 이 사람은 좋겠다. 난 이거밖에 안 되는데 저 사람은 저만큼 되네. 아니, 그 사람들도 그분들도 심부름하고 있는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을 그 앞에 가서 수종을 두고 있는 것뿐이지 우리는 다 종이에요. 그래서 더 나은 종, 나쁜 종 다 같은 종입니다. 하나님이 하시고 주인이 하시는 것을 보고 섬겨낼 뿐인 거예요. 그렇죠? 자라가면 되는 자꾸 주저앉는 모습들도 그리스도를 향하는 모습이 아니라고 말씀을 주신 것이죠. 그리스도가 필요하다고 깨닫는 것이 아니고 자꾸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향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향하는 것에 계속 주의 요구하심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모습을 보고 주저앉고 또 되돌아서고 이탈하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당대 세계복음을 하면서 우린 배경을 보지 않습니다. 아시겠지만 그동안 사역을 통해서 그 사회를 변화시킬 더 유능한 서밋, 예를 들면 그 사회를 변화시킬 더 유명한 엘리트, 그들을 찾는 데 주력하지 않았어요. 예전에는 뭔가 사회적으로 어떤 역량이 있고 사회적으로 조금 영향 끼칠 만한 위치 있는 사람 만나면 더 뭔가가 복음에 더 잘 증거될 줄 알았어요. 예를 들면 붕어빵 장사하는 것보다 예를 들면 대통령 되는 게 낫지. 이건 상식이죠. 그렇죠? 대통령 되면 붕어빵 장사하는 사람보다 복음을 더 잘 증거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별개 문제인 거예요. 그거는 성경을 보게 되면 대부분 다 어부를 택하잖아요. 지금 바닷가 가서 어부 만나보세요. 얼마나 투박하고 얼마나 거친가. 그 시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약한 자들을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한다는 것을 우리가 늘 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스도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 말씀을 봐도 약한 자를 들어서 문벌에 쫓아온 사람을 들어서 연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했다는 그 말씀처럼 보세요. 아프리카 보고 받을 때 보세요. 교회에 무슨 이런 중앙에 나무기둥 이렇게 있고 그리고 벽에 다 흙벽돌이고 뻥뻥 구멍 나 있고 천장도 양철 지붕인데 그것도 변변치 않고 어떤 아프리카 교회는 이 우에 그냥 곰팡이가 가득 쓰러져 있고 물론 곰팡이 우리도 있는데 막 크게 이렇게 있고 바닥은 흙바닥이고 그 앞에 나와서 그냥 다 쪼리 신고 나와가지고 그리스도 세계 복음화 이렇게 말하는 자체가 이해 가냔 말이야. 그런 걸 볼 때마다 이 복음에 들어가면 약한 자가 강해지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약한 자가 어떻게 작은 교회가 저 아프리카 시골에 있는 풀밭 가운데 있는 그 논 한가운데 있는 교회가 무슨 세계복음을 하겠어요. 근데 그렇게 일어나는 교회를 우리가 지금 보고 있잖아요. 지금. 그렇잖아요. 한 나라의 언어가 50몇 개예요. 인도에서 했던 두 군데 지역이 두 지역이 언어가 달라요. 아니 무슨 한 나라의 지역이 언어가 다르냔 말이에요. 경상도 전라도 서울 이런 말투가 아니라 아예 말이 통역 아예 통역이 필요할 정도의 말이 다른 거예요. 그런 나라에서 또 그런 곳에서 이 복음을 듣고 일어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 볼 때마다 아 복음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 것을 계속 느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향하는 그 발걸음들이 얼마나 귀하면 하나님께 저렇게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실까를 많이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작은 자를 택하고 약한 자를 택하여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 장면들을 당대 세계복음을 하면서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항상 우리 갖고 있는 배경과 환경과 여건보다 복음이 크게 보여야 돼요. 그게 신앙생활의 방향이 돼야 돼요. 복음이 계속 크게 보이지 않으면 죽을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잖아요. 죽을 일이 얼마나 많아요. 돈 때문에 죽어야 되고 환경 때문에 죽어야 되고 말 안 듣는 새끼들 때문에 죽어야 되고 말 안 듣는 남편 때문에 죽어야 되고 죽을 일들이 한두 개입니까? 배경보다 큰 복음이 계속 크게 보이는 것이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주님을 향하는 그 마음을, 그 자세를 하나님이 계속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복음이 크게 보이니까 뛰게 되는 것이고 자신의 모습을 보지 말고 계속 말씀 가운데 인도받아 나가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향하나 예수를 알지만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잘 알지 못하는 교회들이 한두 교회가 아닙니다. 다 아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만 모르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성경 교육의 목적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인 것을 믿게 하기 위함이잖아요. 우리가 현장에 나가서 뭐하냐? 12강, 27강을 통해서 12강, 27강이 당대 세계복음화의 무슨 중요한 열쇠가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막 교재만 얻어가는 분들도 계세요. 뭐 예전에 우리 뭐 많이 봤습니다. 우리 교회 와서 뭐 교재를 얻어가고 국동방송 들어오는데 너무 감동을 했다. 교재 얻어가고 그리고 땡이고 너무 많이 봤어요. 또 중국에서 누가 와가지고 교재 얻어가는데 그 소식도 없고 한두 명 본 게 아니에요. 그 교재가 있으면 당대 세계복음화가 가능하냐고요. 그것만 있으면 큰 도구를 얻은 거냐고요. 예? 자동차를 운전해야 되는데 키를 얻은가 마냥. 아니요. 그 교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는, 믿는 그 믿음이 없으면 교재를 들어본들 뭘 감당할 수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물론 그 교재를 통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전 세계에 일어나는 것이 맞아요. 근데 하나님의 정말로 내 주인인 것을 믿는 믿음이 없다면 그 교재가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향하기 원하시죠. 사탄은 이 마음을 계속 무너지게 하고 부패하게 하고 방향이 바뀌기를 원하는 거예요. 계속 틀어놓는 거예요. 장애물을 자꾸 세워가지고 방향을 자꾸 트는 거예요. 계속 가지 못하게 이런저런 여건으로 계속 우리를 괴계로 속이고 방해하는 것들을 1년 동안 수없이 받고 그동안 수없이 받던 문제고 고린도 교회도 지금 그렇다는 것이죠. 생각을 잘 해보세요. 나 같은 것을 구하신 하나님이세요. 삼위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내 구원을 최종 승인하시고 최종 확정하시고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사 내 구원이 구원을 십자가에서 이루시고 부활을 통해서 나를 구원하시고 그것을 나한테 성령을 통해서 알게 하시는 거예요. 이 일련의 과정들이 일련의 작업들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내 구원을 향한 그런 일들이신 거예요. 이 일들이 믿겨지는 거예요. 이 일들이 정말 맞다라고 인정되는 거예요. 어떤 삶을 살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나 같은 것을 구하신 그 그리스도 사단의 자녀로 죽었던 우리를 건져내신 거예요. 죽으려고 했던 존재가 아니야. 아예 죽었던 존재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아예 사망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죠. 우리에게 길을 내신 그 그리스도가 당대 세계복음화하는 교회를 축복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사단의 자녀로 평생 살면서 전전긍긍하면서 계속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우리를 건져내셨고 흑암의 권세에서 건지시고 우리가 다가오신 그 그리스도, 그렇죠? 죄 사망에서 구하신 예수 그리스도, 떠나서 하나님을 떠나서 자신을 살 수밖에 없는 우리들인데 우리를 구원하셔서 주를 살 수 있게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또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 후반기 때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구원의 길이 좁은 길이라고 표현한 부분에 대해서 너무 이게 부딪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내신 길인데 그렇게 좁을까? 하나님이 주인되지 않으니까 그 길이 좁지 않은 것일까? 좁은 것이 아닐까? 하나님이 내셨고 하나님이 뚫으셨고 하나님이 내신 그 길이 그렇게 좁아서 우리가 막 전전긍긍하면서 겨우겨우 지나 평생 동안 걸어가야 될 그 길이 그렇게 좁은 길인가? 구원받은 자에게는 그 길이 넓은 길인 거예요. 밖에서 봤을 때 그 길이 좁아 보이는 거예요. 밖에서 봤을 때 그 길이 좁아 보이고 물론 구원의 문이 좁은 문이죠.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문이 아니고 원하는 길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비난하는 길이기 때문에 좁은 문으로 보이지만 실제 그 구원의 문을 통과하고 들어온 사람들에게는 그 길이 얼마나 넓은지를 보여주지 않으면 그 길을 갈 수 있겠냔 말이에요. 그 길이 행복함으로 보이지 않고 생각을 해보세요. 야, 내가 이 사람과 결혼하면은 진짜 쪽박 차겠다. 예를 들면 이 사람과 결혼을 하게 되면은 된통 당하겠다. 이 생각을 한번 결혼하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이 사람과 결혼을 해서 인생에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함께 이 사람과 개척해 나가면서 자녀를 키워서 알콩달콩 키우면서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살아야지. 이렇게 결혼하는 사람의 마음 갖는 게 사실인 것이지 어떻게 주의 길을 가면서 야 진짜 고난의 행군이 시작되네 라고 이 길을 가게 되면 이 길을 들어오게 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한 믿음이 있는 거냔 말이죠. 그리스도를 향하는 사람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분이 맞고 내 인생에 주를 모르고 죄 가운데 사망 가운데 흑암과 혼돈 가운데 죽을 수 없는 존재인데 나를 인도하셨고 그 가운데 인도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없으면 이 길이 얼마나 힘들겠냔 말이야. 당대 세계복음화 이 길이 그냥 없는 걸 빡빡 긁어가지고 하는 사이라고 생각한다면 얼마나 힘들겠냐고요. 그렇잖아요. 갈 때 힘들겠죠. 돌아보시라니까요. 97만 원에서 7억 정도를 쓰게 하신 거라니까요. 우리 헌금 얼마 하셨나요? 다 누가 한 겁니까, 이 부분들을? 우리가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각 개개인들 간증들이 많이 했지만 굳이 그런 간증들을 여기서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 인도하고 계시고 주님이 그렇게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부분에 계속 발견되기를 이 길을 가면서 원하시는 거예요. 인도 사역을 통해서 뭘 느끼게 되느냐? 아, 예수 그리스도. 아프리카 사역을 통해서 뭘 느껴지느냐? 예수 그리스도. 중남미를 통해서 뭘 발견해 되느냐?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님이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 이 부분들이 계속 발견이 되는 거예요. 발견이 안 되고 아 이렇게 하면 축복하시네. 예를 들면 아 이렇게 하도 의도해야지. 왜? 축복 주시니까. 그것이 그리스도를 도구와 삼는 거라고요. 그리스도가 목적이라고요. 성경 기록의 목적이 그리스도라고요. 성경은 그리스도 목적적으로 봐야 되고 그리스도 목적 지향적으로 보지 않으면 성경은 그냥 스토리로 보이는 거야. 모세가 보이고 아브라함 보이고 그리고 끝이에요. 아브라함처럼 살아야 되고 모세처럼 리더십을 발휘해야 되고 다니엘처럼 지혜를 가져야 되고 다윗처럼 어느나 그냥 작은 기능을 준비해서 골리앗을 그렇게 향하는 거야. 그 자체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인정하는 방향이 아니라고요. 그렇죠? 왜 다윗이 보이냐고요. 다윗이 돌을 골리앗과 다른 방향으로 던졌다 하더라도 골리앗이 하나님의 역사하시기 때문에 쓰러져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지 그 일을 주장하신 이면 하나님인 것이 보여야 되는 것이지 기능을 준비해야 되고 뭘 어떻게 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예수의 축복을 하셨고 아이들을 성공케 만들고 그럴 수는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 향하겠습니다라고 우리가 계속 그 고백 가운데 그 고백에 진실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방향 싸움이에요. 결과적으로는. 방향을 계속 트는 거예요. 트는데 한 번에 90도를 확 트는 게 아니에요. 나도 모르게 0.1도, 나도 모르게 0.2도. 여러분 쪽배는요 순간 유턴할 수 있지만 큰 배는요 한 번에 못 바꿔요. 큰 배는요 1도씩 유턴하려면 한참을 돌아야 되는 거야. 유조선 큰 유람선 돌려면요 한참을 돌아요. 근데 도는 걸 모른다고요. 왜? 직진하고 있는 거예요. 직진. 1도씩 바꾸니까 직진하는 것 같아요. 크게 멀리 물러서 보게 되면 이렇게 방향이 턴하고 있음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조금 양보하고 오늘 조금 이해하고 오늘 조금 타협한 건데 어느 날 보게 되면 다른 데가 있는 거죠. 그런 분들을 그런 교회를 그런 개인을 한두 번을 본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움이 많고 넘쳐나야 되는 거예요. 이 부분들이. 가장 귀하게 우리 교회가 쓰임받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정말로 저는 올해 사역을 한 번도 안 나갔잖아요. 그렇죠? 못 나갔죠. 어쨌든 뭐 안 나고 못 나고 어쨌든 근데 이 사역이 너무 공감이 되고 이 사역이 너무 맞다고 싶고 막 그것 때문에 못 나간 것 때문에 내가 막 그냥 뭐 그 막 쭈그러지고 막 이렇게 그렇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저 매번 제가 배웅 나가잖아요. 제가 딱 모시고 가서 현장터에 딱 내놓고 또 막 돌아오고 또 돌아오면 잘 싸운 그분들 또 마중 가서 또 모시고 오늘도 뭐 그래 될 판인데 그 이게 복가교 성도와 복가교 교회가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이 가운데 어떻게 1년 동안 완주했냐고요. 1년 동안 그냥 평이한 일이 평이한 교회가 아니잖아요. 수 없는 전쟁과 수 없는 많은 갈등과 수 없는 많은 넘어들 능선들 넣으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너무 귀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등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갈등도 하고 자책도 하고 그럴 수 있죠.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을 떠나 있는 모습이 아닌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인물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주의 종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내가 혹시 이곳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아담 안에 있는 것처럼 삶의 자세를 취하는 것은 아닌지 뭔가가 속아서 뭔가가 착각을 해서 자꾸 삐뚤어져 나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자꾸 뭔가가 예배를 경시하고 예배를 멀리하고 싶고 계속 뭔가가 이런저런 일들로 다른 걸 채우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 어느 순간에 예배가 막 힘든 사람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예배가 너무 힘들고 예배가 너무 지겹고 그 목회자의 부족함이 있다고 믿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어떤 가운데 쓰고 계시냔 말이에요. 이 부분을 모르면 스스로가 풀썩 주저앉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으로 계속 돌아와야 돼요. 주 앞으로. 선지서를 보게 되면 계속 돌아와라요. 계속 돌아와라. 그쪽 아니다. 선지서 17권 내용이 첫 번째 1권은 돌아와라. 마지막은 돌아왔다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 다 돌아와라요. 아직도 안 돌아온 거예요. 그 기간이 몇 년입니까? 수백 년 동안 말씀을 전했는데 안 돌아와요. 역대기설 열왕기설 보게 되면 수 없는 왕이 서는데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왕 하나 없어요. 그 가운데 그리스도의 구원의 비밀이 보존되어 온 거예요. 그 가운데 이 복음이 선포된 거예요. 그렇게 많은 선지자를 세우고 그렇게 많은 제사장을 세우고 그렇게 많은 왕을 세웠는데 그들조차도 참 왕 대신 참 제사장 대신 참 선지자 대신 그리스도를 밝혀내지도 못하고 자꾸 변질하는 거예요. 이 가운데 지금은 어떻겠습니까? 지금은 한국에 있는 교회가 어떻게 더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건 수정되는 교회가 우리 교회라는 게 너무 감사하고 귀하고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우리의 머리를 돌려야 될 것입니다. 연약함 속에 있다면 다시 그리스도를 향해야 되는 거예요. 향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잠깐 하나님 잘 몰랐어요. 탕자처럼 돌아오면 되는 거예요. 요즘에 연속되는 메시지가 큰 많은 위로가 되어져요. 연말이기 때문에 강단을 통해서 1년 동안 수고했다. 다시 방향을 잡자라는 말씀이 전달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하고. 왜냐하면 1년 동안 수없이 뛰어온 사람들을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말씀으로 권면하시고 다시 그들에게 다시 힘을 주시는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하고. 어쨌든 나갔으면 돌아오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계속 내 수준에 머물면서 맴돌면서 뛰는 것은 아닌 것이죠. 누가 완벽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누가 완전한 사람이 있겠어요? 덜렁거리든 꼼꼼하든 주 앞에서는 다 그것이 무의미하죠. 중요한 것은 계속 우리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에요.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으면 어느 순간 다른 게 들어와요. 덜컹 다른 게 들어오면요. 한참을 또 곁길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인생이 끝난다고요. 그렇게 하다가 인생이 끝나고 어느새 80이 되고 90이 되고 교회 1층 하나 올라가는 것도 힘든 때가 온다고요. 그리스도를 향해서 진실하게 깨끗함으로 우리가 나가야 될 것입니다. 세계가 많은 교회가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른 것들을 얻어내기에 급급하고 얻어낸 것을 자랑하는데 급급하고 그런 가운데 있는 것이죠. 아무것도 없는데 어제 목사님은 개털이란 말 썼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쓰임받고 있는 교회가 있겠습니까? 불렸는데 우리 부르셨는데 왜 이유가 없겠습니까? 어쩌다가 온 게 아니야. 언제 한번 누가 그런 말 했어요. 어쩌다가 이 교회 와서 이렇다고 깜짝 놀랐어요. 아, 이분이 이런 말을 다 하시네. 아, 그럴 수 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되겠다. 우리 개인 모습 때문에 실망하지 마시고 스톱 거기서 자책하지 마시고 거기서도 스톱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고 부패하지 않도록 계속 더 그리스도를 향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요구입니다.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 그리스도를 향하는 깨끗함이 오늘 우리에게도 또 가득하고 또 그곳에 나갈 수 있는 귀한 날이 되어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당대 세계복음화의 주의 성도로서 그 교회로서 삼아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1년 동안 많은 고비와 갈등과 언덕들을 넘게 하시고 많은 싸움들을 싸우며 그리스도를 향할 수 있도록 각자 성도들과 교회들을 붙드시고 또 그 깨끗함과 진실함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도하여 주옵소서. 병약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옵시고 그들의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사 또 그들을 기도하고 있는 자들이 중보기도를 통하여 나음받는 은혜가 있도록 인담을 대여 주옵시고 또 피니스 사역 가운데 능력과 은혜를 도하시고 말씀이 선포된 인도 가운데 힘을 도하시사 모였던 스리랑카 필리핀 네팔 가운데 또 쿠웨이트 가운데 복음에도 흘러들어갈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되게 하시고 뿌린 씨가 옥토를 만나고 옥토의 열매를 거두는 귀한 일이 있도록 인담을 대여 주옵소서. 일내게 모든 교회가 오늘도 그리스도를 향하며 진실함과 깨끗함으로 달려나가게 부족함없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주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향하게 원하는 이곳에 모인 주의 백성과 관련된 교회와 현장 나라 대륙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할지어다. 아멘.